오늘 본문이 좀 짧지요? 11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라고 글 쓰는 사람들이 문단을 구분하는 방법이 뒤에 이야기하고 약간 다르다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조금만 더 있으면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믿음이 채워 넣어야 할 자동차 같으면 가스 같고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행 적금을 좀 많이 부어 놓으면 우리 인생이 좀 부족함이 없이 잘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은 쌓인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오늘 또 나온 거예요. 쌓이는 게 믿음이라면 좀 부족한 믿음에 대한 우리가 불만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근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거꾸로 읽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짚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좀더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떨어져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문둥병이 그 사람들 사이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고 들었죠. 서로 원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문둥병이라는 너무나 힘든 병을 같이 함께 걸렸기 때문에 주류 사회에서 함께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왕따시키고 배제하면은 그 사람들끼리 하나로 뭉칩니다. 원한이 많죠. 병 걸리는 것도 억울한데 가족과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병 낫게 해달라는 것이죠. 병을 어떻게 고쳤다는 이야기는 없죠.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연히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암시가 여기 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해설하자면 나오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나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생략된 말 너희 가족한테 돌아가라. 너희 친구들한테 공동체로 복귀하라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율법의 절차입니다. 예수님이 뭐 설명 안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갑니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고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나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열 사람이 가다가 아홉 사람은 계속 제사장한테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한테 도장을 받고 잃었던 직장도 되찾고 가족한테도 돌아갔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가봐야 이 성전 문지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놨을 거다. 이게 우리 본문에 지금 설명을 안 해놨어요. 이런 거는 상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서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갑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혹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스토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한탄하시죠.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한테 말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누가복음이 일부러 감춰놓은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작가는 나중에 밝힌다는 것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기서 이 이방인은 18절에 나오는데 15절에 이미 이 사람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예, 고맙습니다. 차례대로라는 말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작가는 글쓰기 순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캐릭터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네라고 밝힌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외부자였음을 밝힘으로써 작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템플 시스템, 성전 제도에 스스럼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나머지 아홉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스템 바깥에 밀려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 저 사마리아 사람, 저 이방인 같은 사람, 돼지 취급하는 그런 깔보는 그 외부인 사람, 에이, 저 사람은 아니겠지. 지나칠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더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아마 나아만 이야기 많이 해주실 거예요. 나아만. 수백 년 전에 시리아 혹은 아람 나라 초강대국의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을 낫게 해주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죠.
목사님께서 김명근 집사님께 읽으라고 그러신 거에서 키워드가 차례대로예요.
차례대로예요. 그러니까 글쓸줄 아는 사람들은 차례대로 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별로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그 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가들의 테크닉입니다.
그 기자들도 기사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밝히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앞부분에 암시만 줘요. 서두에. 그리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렇게 쭉.
그렇죠. 문둥병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이 이유가 옛날에 있는 문둥병 이야기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작가의 아주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더 오래된 이야기가 나아만 이야기인데 그 사람도 요단강에서 씻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낫게 해준 선지자 엘리사한테 돌아가죠. 그리고 뭐 선물도 주고 하는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다 생략하고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람 사람, 지금의 시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중에 특별히 나아만마저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열 사람 중 돌아온 이한 사람은 말하자면 새로운 나아만이죠. 이방인, 문둥병, 그리고 제사장한테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돌아가는 것, 선지자한테 돌아가는 것. 이 옛날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홉 사람은 성전, 템플로 갔어요. 그러나 이한 사람은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성전이었더랬어요. 근데 그 자리가 건물도 아니고, 템플 시스템이라는 제사 제도도 아니고, a person, God, 한 인격체인 예수님에게로 성전이 옮겨진 것이죠. 이것은 60년 후에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미리 주는 위로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없어져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해받을 만한 그한 문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듣죠. 그 사람이 믿음을 충분히 쥐어 짜내고 그 믿음의 그 분량이 커가지고 그를 구원했다라고 오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우리가 생산해서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하는 물건인 것처럼. 아멘이 믿음이라는 말에서 왔다는 거 아시죠? 아멘. 히브리 말로 신실하심, 성실하심입니다. Faithfulness. 그리고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He is faithful.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뜻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든든하시다.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시인들이 주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노래했더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실하심, 신실하심은 내가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아멘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꼭 맞춰서 의미가 부여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하고 말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든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든든하심에 나를 실어 얻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만들어 쌓는 것, 적금 붓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신 분한테 온 무게를 싣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홉 사람보다 믿음을 더 많이 쥐어짜가지고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죠. 그저 방향을 바꿨고 온 몸무게를 실어서 예수님한테 던져버린 것입니다. 아홉 사람은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된 건 맞아요. Purify. 그거는 맞아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새로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일 때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연결이 됩니다. 소유냐 존재냐 두 길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 확인받고 축적하고 자격증을 손에 쥐는 시스템이 소유입니다. 심지어 믿음도 충분히 가져야 한다 하면서 이 시스템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는 돌아서야 되고 든든하신 분한테 내 몸을 실어 얹어버리는 응답입니다. 믿음은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Possession, having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리는 시스템에 편입되는 겁니다. 존재죠. 지지난주에 설교 단어 중에 하나, bios. bios가 뭡니까? bio. 하나님의 귀한 portion. 그래서 아홉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되찾았죠.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몸이 아니고 인생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지지난주일에 있는 이야기랑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소유, possession, having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확인받고 축적하고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충분히 믿고 있나? 충분히 깨끗한가? 늘 부족한 것만 갖고 마음이 무겁죠. 그러나 우리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제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깨끗함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돌이키라는 것이지. 돌이키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든든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뭐 자격, 정, 건강, 재물.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런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 이 밀려난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처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홉 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네 믿음이, 그분께 실은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크고 작은 키재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들이 한번 다시 짚고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단단하게 해 주시고 더 단단한 주님 앞에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